북한과 러시아가 6월 19일 평양에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북한이 이 조약을 활용해 네. 경제난을 타개하고 핵보유국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인정을 러시아와의 그 무슨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받을 수는 없고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에 필요한 물자 전쟁 물자를 주는 대신 경제적 지원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목적이고 러시아의 그 계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 40년간 아시아의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은 모두 개혁개방을 선택해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왜 북한은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실은 79년 1월 1일부로 미중 간의 국교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미중 국교 수립이라는 것이 중국으로 하여금 맘 놓고 말하자면 체제 붕괴 위험 없이 수교했으니까 미국과 위험 없이 개방개혁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도 95년인가 그 중국, 미국하고의 외교 관계를 맺었죠. 국교를 수립을 했죠. 그러면서 도의모의가 본격화됐죠. 그러니까 이 북한이 지금 개방개혁을 못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의 수교 문제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언제 미국이 뒤통수 때릴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개방개혁을 못하는 겁니다. 개방의 이득을 북한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개방 잘못했다가 간접 침략당하면 우리는 무너진다. 그게 그의 고민거리입니다.
이번에는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 장관님은 과거 햇볕 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는데요. 햇볕 정책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북한은 오히려 햇볕 정책을 역이용해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핵실험을 6차례나 실시했습니다. 햇볕 정책이 실패한 것 아닌가요?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한 것은 사실은 2005년 9월 19일 날 베이징에서 체결된 베이징 6자회담 공동성명이 9월 20일부로 깨지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의 미국, 북한이 2,500만 달러 위조지폐를 돈세탁해서 넣어놓고 찾아다 쓰는데 그 돈을 빼주면은 BDA는 미국과 거래 못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니까 그때 북한이 바로 이런 미국하고는 아무런 합의도 이행을 할 필요가 없다. 아니 합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다면은 비핵화 약속 지킬 수 없고 북미 수교는 뭐 물 건너간 거고 그렇다면은 우선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1년 후에 이제 핵실험을 했는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것은 미국 정부로 말하면 오바마 정부 시기고 2009년부터 출범한 오바마 정부 시기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인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과의 협상을 안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그래 맘 놓고 뭐 핵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해도 되겠구만. 미국을 진짜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면 그때는 겁나서 협상에 나오겠지. 그것 때문에 북한이 핵박 미사일 능력을 오바마 정부 시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고도화시킨 것이 그게 무슨 어떻게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겠습니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네. 재임 시절 두 번이나 트럼프, 김정은 네. 정상회담 다리를 놔줬는데 북한은 삶은소 대가리, 네. 특등 머저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문 대통령을 비난했습니다. 네. 북한이 왜 그런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4월 27일 날 판문점 공동선언은 참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9.19 공동성명도 뭐 북한이 요구하는 거 다 들어줄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고 미국이 놀랐죠. 이 사람들 가만 놔보니까 이거 뭐 진짜 북한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말이지 핵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남북관계를 북핵문제 해결과 공명하게 개선에다가 3.27로 연결시키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것을 미국이 제안했어요. 그래서 11월 20일 날 그것이 발족을 합니다. 그 뒤부터 남북관계 사사건건 미국이 제동으로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사사건 제동이 건지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걸 보면서 북한이 이제 김정은이가 실망을 했죠. 그래서 모조리 연설가 나온 거예요.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올 3월 북한의 비핵화 중간 네. 단계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네.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네. 대통령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미국이 그렇게 그런 식으로 비핵화 중간 단계를 인정하고 무슨 뭐 협상하겠다는 소리 나오면 그야말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죠. 무슨 얘기냐면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고 일단 비확산으로 시작하자고 하면은 북한으로서는 나빠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확산을 전제로 한 북미관계 개선을 우선 따내고 그다음에 또 요구할 것이 있으면은 비핵화를 요구하면 그다음부터 더 많은 것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일종의 협상 전술을 지금 세웠다고 봅니다.
미국이 장차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지요?
최종적으로는 핵 비핵화를 그 목표로 해서 관계를 풀어나가겠지만 비확산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명시를 주지 않았었어요. 그럼 결국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북한하고 협상 한두 번 해봤습니까? 미국도 북한은 그동안에 상대를 해보니까 비핵화, 소위 그 CVIG는 이제 틀렸다. 비확산, non-proliferation 목표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그 판단을 민주당이 됐건 원안이 됐건 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움직임을 오래 봐오셨는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네. 움직임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아쉬운 점은 남북 관계가 미국 관계보다 좀 빠른 속도로 앞서가는 것을 상당히 그 싫어하더군요. 싫어해요. 그건 참 동맹끼리 이럴 수 있나 하는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내놓고 그쪽 건들 들어줄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 주민의 1인당 소득은 1,000달러인 정도인 반면 한국 국민의 소득은 네. 3만 달러가 넘습니다. 한국 국민이 북한에 비해 네. 30배 정도 잘 산다는 얘기인데요. 통일이 가까워진 것일까요? 그렇죠. 아니면 더 멀어진 것일까요?
바로 그것 때문에 통일이 더 멀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3만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남한 사람하고 1,000달러밖에 없는 북한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이가 좋을 수 있겠습니까? 살림을 합칠 수 있겠습니까?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권력 세습을 했는데요. 다음번에는 김 위원장의 네. 딸 김주애가 차기 지도자가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좀 뭐 145km가 나간다는데 그건 건강이 안 됐죠. 지난번에 압록강 그 신의주석의 수해 현장에 시찰을 나가가지고 그 계단 한 서너 개 내려가는데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그 수행했던 조용원 조직 담당 비서하고 그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정철인가가 부축을 하고 데려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저 친구 저거 오래 못 가겠구만. 그래서 갑자기 죽게 되면 도리 없이 김주애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김주애가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세현 장관님은 평생을 북한 문제와 씨름하며 보내셨는데 북한 당국자나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북한이 지금 남한한테 못 킬까 봐서 겁을 내기 때문에 대남 소극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격차가 너무 많은데 포인트 해봐야 우리는 2등국밖에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을 해서도 문을 걸어잡는다고 했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남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 하인처럼 부리려고는 그런 신성은 그렇지 않으니까 엑스한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겁내지 마라. 그게 절대로 그런 일 아닙니다. 말하자면 김정은이가 무슨 대남세국 정책을 쓰는 저희들 판단. 그거 틀렸다. 우리 그림이 나간다. 경쟁은 얼마나 좋냐. 그래서 중국한테도 큰 소리를 치고 있고 일본한테도 큰 소리를 치고 러시아의 매달릴 필요도 없고 미국한테는 우리가 할 말하고 사는 그런 또 다른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런 통일을 우리 같이 읽어 나가자.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